골로새서 1장 말씀 어제 아침 우리가 같이 읽고 이 골로새서가 사실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보지도 못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소개가 많이 필요한 줄 알고 1장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그중에 1장 2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 교회를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고 순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한다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있어서 변질된 생각을 하거나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전파할 것도 가르칠 것도 없는 그 헛된 공동체가 되고 말겠지요.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열심과 더불어서 복음의 순전함을 온전히 지켜나가려는 교회의 노력과 헌신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여서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 보고 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바울이 들었을 때 걱정되는 바가 여러 종류의 잡다한 사상과 복음 진리의 말씀이 혼합되어서 교회 안에 정체불명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고 또 무엇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신앙 진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게 되는데 2장 말씀에서는 특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편지하지만 라오디게아와 그 인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인접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사도들의 중요한 편지가 가면 자기들만 읽지 않고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같이 읽도록 회람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1절 말씀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게 되는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키니만큼 2절에 보시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했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참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수고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하려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하려는 그 목적 자체도 4절에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이런저런 거짓된 신앙 아닌 이론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고 아무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릇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사람의 공로에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말하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8절 말씀해 보시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 학문 또는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헬라 철학이 이원론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사람을 두고 말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땅의 악한 것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게 본 이원론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교묘하게 진리를 변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육체가 그렇게 악하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육체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니 십자가의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는 것이어서 마침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구원사역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아주 교묘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것을 후에는 영지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이원론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에서는 두 번째 나쁜 영향 끼쳤던 가르침들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는 안식일을 이유로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지요. 아마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나 또는 유대인 출신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이런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절기 지키고 율법 준수하고 이런 것들도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17절에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 기록된 제도나 절기는 모든 것들이 한 가지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실체이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거기에 영향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18절 말씀에는 또 다른 종류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경고하는데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아마도 히브리인들 중에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가 하면 이 헬레니즘 세계의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천사 숭배, 정령 숭배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을 말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신령한 영적 세계를 통달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초기에 충분히 많이 악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 중 한 가지겠다면 무속신앙들이었습니다. 마치 무속적인 신비가 기독교적인 신비로 둔갑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기독교를 마치 무속 종교 천박함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악한 영향을 많이 주었죠. 아마도 우리 민족의 이 종교적인 정서 속에는 이 무속의 흐름이 우리에게 우리 사회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말과 가르침들이 한때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그와 같은 거짓된 악한 영들의 신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한 신비에 항상 은혜를 덧입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23절 말씀에는 또 다른 종류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음을 말해주는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이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육체를 학대하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몸을 이해하기를 이 몸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에 거처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 몸 자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마치 영혼을 가두는 감옥처럼 생각하고 이 몸을 학대해서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더 성결해진다 그런 그릇된 가르침이 이런 일찍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던 이런 지역들에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때로는 광야로 나가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것이 영적 수련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 육체를 한없이 상처내면서 핥히면서 이 육체의 고통을 주는 것을 통해 영혼이 더 성결하게 되고 더 정화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미개했던 시절의 종교적인 하나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이 진리의 탈을 쓰고 신앙세계 속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바울이 제시해 주는 방법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울은 이런 혼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옛사람이 나는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만 믿고 그분과만 연합하고 그 주님만 우리의 참 주님으로 섬겨 살아가는 이 단순하고 선명한 신앙 가운데 있을 것을 가르칩니다. 진리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보통 사람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내 죄를 대신하셨고 나는 그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에 집중하고 이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 그 이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세상 교훈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여기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이 성령 연사를 베풀어 주셔서 혼란한 시기에도 거짓된 가르침 따라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섬기는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받고 세움받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